제8장 일곱 대접을 부음 마지막 일곱 재앙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르로다. 12장 1절에 큰 이적으로 불린 것이 여기에서는 크고 이상한 이적입니다. 두 번째, 칭송.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는 4장 6절에서 한번 언급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또한 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장 6절의 유리바다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므로 15장 2절의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 위로 들려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이 한 무리가 대환란을 거친 자로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본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장 14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이 한 무리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에 의해 들려진 광경을 보여주지만 15장 2절은 우리에게 이 무리가 하늘 위로 들려진 광경을 보여줍니다.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는 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명했던 사람이 모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이미 13장 3, 4절에 분명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부른 노래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첫 어구는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것이지만 두 번째 어구는 하나님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는 단지 외적인 것인 반면에 길은 내적인 법칙입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의 이름입니다. 만세의 왕은 모든 민족의 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은 원칙 방면이고 참되심은 약속의 방면입니다.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장막의 성전. 15장 5절 또 이 이로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장막의 성전 이 성전이 비록 하늘 위에 있지만 장막같이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장막은 하늘의 식양에 따라 만들었지만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장막이 폐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 세계에 이를 때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시며 이 하늘의 장막의 성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증거는 언약궤와 관계되기 때문에 법궤는 성전으로 번역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15장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일곱 천사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천사들인데 이는 그들의 옷이 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늘 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전제를 붓고 그 다음 희생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도 이와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15장 7절 8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이때로부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가능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곱 대접.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까지는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의 재앙과 흡사하지만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은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중복하는 것이지만 대접의 재앙은 나팔의 재앙보다 더욱 심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은 첫째에서 여섯째까지의 모든 재앙을 중복한 것이며 또한 더욱 가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의 재앙은 가장 강렬한 것입니다. 첫째 대접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해를 입은 사람들은 짐승의 인과 우상의 형상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몸에 독한 헌대는 나사로에게 난 독한 헌대와 같이 죽을 때까지 그 헌대가 낫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열 재앙 중에 한 재앙은 헌대가 생기는 것이고 욥도 헌대가 생겼고 히스기야도 한 번 헌대가 생겼었으며 블레셋 사람에게도 한 번 헌대가 생겼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헌대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짐승의 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으로서 악한 헌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악한은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더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팔이 지나간 후에서야 대접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나팔에서는 땅 위에 풀과 초목이 해를 받았을 뿐이지만 첫째 대접에서는 땅 위의 사람들이 직접 해를 받았습니다. 둘째 대접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나팔의 재앙보다 더욱 중합니다. 범위가 강대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려질 때 항해에 큰 장애가 있게 되며 어업도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셋째 대접 16장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나팔에서는 단지 3분의 1의 물이 쓰게 변하여 마시기에 좋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전체가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나치게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 중에는 물만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한 천사가 있습니다. 1장 8절과 4장 8절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했지만 11장 17절과 16장 5절에 이르러서는 장차 오실 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4장 이후와 11장 17절 이전에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16장 6절에 선지자가 있는 것에서 두 번째 오순절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 안에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16장 6절로 7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의로움은 법칙에 관한 것이고 참되심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대접 16장 8절로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일에서는 단지 전체가 어두워졌을 뿐이지만 여기서는 해의 열이 사람을 쪼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해의 온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반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24절의 불탐은 아마 해의 열로 사람을 쬐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고통은 기억하지만 그 고통을 받는 원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4장 6,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전파한 영원한 복음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대접 16장 10절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두 구절은 다섯째 나팔 때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천사와 관련되는데 10절의 고통은 첫째 대접의 헌대와 넷째 대접의 해의 죄인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에 모든 대접의 재앙을 받았고 또한 거기에 어둠이 더하여 섰습니다. 여섯째 대접 16장 12절은 전적으로 여섯째 대접을 가리켜 말하고 13절부터 16절은 삽입된 이상입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큰 강 유브라데 이 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로서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역사는 우리에게 로마 제국의 전성기도 큰 강 유브라데를 경계로 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장래 두 개의 큰 연맹이 형성될 것인데 하나는 서방에 있는 것으로 지중해를 중심 삼으며 고대 로마 제국의 영역을 경계로 삼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동방에 있는 것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사람과 구스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 등이 있고 혹 중국과 일본과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장래 종교적인 세력은 로마로부터 온 세상까지 이를 것이지만 정치적인 세력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흑색 셔츠단과 러시아 공산당의 붉은 당은 세상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양대 당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언급한 동방의 군대는 강을 건너와서 서방의 군대와 싸울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들은 이미 건너와서 한 차례 공격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전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아마겟드라고 번역되지 않고 아마겟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무기돈은 지방의 이름이고 암은 산입니다. 아마겟돈은 바로 무기돈의 산입니다. 이 지방은 바로 구약에서 말한 이스라엘 지방입니다. 본래 유브라데강의 수면은 광활하며 하류는 아주 급류여서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섯째 대접이 한번 부어지면 강물이 말라 건너기 쉽게 됩니다. 16장 13절로 14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영과 성령은 상반되는 것이며 개구리는 소란을 피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 왕들을 모으는 목적은 다만 전쟁 외에 다른 원인이 없으며 그들은 다만 마귀의 격동으로 인하여 싸우는 것이고 세후에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이 있는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14장 14절에서 16절에 한물이 수확될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아마 한물이 남겨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14장 17절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바로 16장 16절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또한 16장 15절은 아마겟돈 전쟁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때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14장 14절에서 16절 이후와 16장 16절 이전을 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수확 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일곱째 대접 16절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되었다는 충분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곳이며 아마 이때 사탄은 여전히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을 것이므로 최후에 그를 벌할 것입니다.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대지진에 관하여는 에스겔 38장 20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열국은 온 성경에서 원문으로 이방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바벨론은 실제로 있는 바벨론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는 무너진 바벨론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17장 16절부터 19절에서 묘사한 것과 상합합니다.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은 실제적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18절의 하반절과 상합합니다. 14장 8절과 16장 19절은 바벨론의 대략을 말한 것이고 17장에서 18장은 바벨론을 자세히 해설한 것입니다.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이번에 지진이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때에 섬, 산악은 다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것은 시편에서 말한 것입니다. 16장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헬라인의 한 달란트는 영국의 50파운드와 같으며 유대인의 한 달란트는 영국의 114파운드입니다.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해 밖으로 흩어질 것이며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